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 교회가 이 성경을 살펴가는 방법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역사적인 순서를 맞춰서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설교를 듣듯이 어떤 본문을 놓고 그것에 대한 설명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강단에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 총 세 번에 거쳐서 거의 한 몇 년 걸렸죠. 우리가 성경 연대기적 강좌를 마쳤고요.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하는 중입니다. 4차로 연대기적 성경 강좌를 시작을 해서 서론적인 부분들을 또 나눴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가운데 오늘 창조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번 주 계속 창조인과 진화인과 이런 제목으로 이 전체적인 성경의 첫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설교를 듣는지 어쩌면 세미나를 듣는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성경 우리가 나눠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 말씀의 길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첫 주제에 대해서 계속 살펴나가겠습니다. 창세기 전체적인 내용은 뭐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화면과 같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 원 역사와 믿음의 역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지난주 우리가 원 역사의 첫 번째 주제인 이제 창조에 대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6일 만에 그러니까 7일에 거쳐서 창조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이런 창조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오래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 더 깊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다 보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조가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왔던 그런 과학적 사실과 너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게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뭐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주가 시작된 게 벌써 138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지구의 경우는 태양계에 태어난 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도 100년을 살지도 못하는 이런 우리의 삶인데 뭐 이 시작을 수백억 년 전이라고 하는 건 이거 사실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만 그러나 과학을 통한 이 여러 가지 조사 방법과 또 그에 따른 가설을 통해서 우주와 또 지구와 그 인류의 기원을 상당히 오래전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지금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뭐 총 창조되는 게 7일인 거죠. 그러니까 6일의 창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일의 창조만이 아니라 지금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가 뭐 몇 백억 년으로 가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우리 시대의 역사는 얼마입니까? 한 6천 년 정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천 년이라는 근거는 이 성경에서 이제 첫사람 그 아담으로부터 이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들이 사실 성경에 다 자세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는 아담으로부터 그 홍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있었던 이제 노아까지의 족보와 그리고 그 족보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역사를 성경대로 살펴보면 창조 이후에 한 1650년 정도 창조된 이후에 한 1650년 정도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었던 거죠. BC로 따진다면 2400년경이고 노아라는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600세 때 이런 홍수 심판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제 마지막 장 50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죽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또 거기에 따른 그 족보들이 창세기 11장에 노아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의 족보로부터 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까지의 그 역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총 시간을 따져보면 창조로부터 한 23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창세기 안에 한 권을 다루고 있는 시간이 한 2300년 정도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창세기 이후로 시작되는 계속되는 이 역사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 그렇게 따져보면은요, 창세기 한 권의 역사가 훨씬 긴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 이후 계시록이 적혀질 때까지를 따지면 한 2000년 정도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700년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그 역사를 커버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지구의 역사를 6000년 정도로 이렇게 보는 건 확실히 알 수 있는 역사로부터 우리가 역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아담부터 뭐 몇 살 살았다, 몇 살 살았다 이런 얘기로 해서 쭉 연결은 되지만 그게 우리 역사와 어떻게 맞는가라는 것은 이 세계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정확한 그 역사와 같이 맞추기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오는 아담 이후의 족보들을 참고하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연결하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추적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는 시기는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열왕기상 6장을 참고를 해보면 거기에 이 이스라엘의 솔로몬이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언제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됐을 때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라고 정확히 적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BC 970년에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가 BC 966년이었으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서로 확인이 되는 사실이니까 그것을 보면 거꾸로 계산해 볼 때 출애굽 연도가 966년하고 이 480년을 더하니까 1446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창조된 시기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 출애굽 정확한 시기, 그 시기를 기준으로 이제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오는 족보들을 잘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서 더해가다 보면 구약의 역사가 한 4000년 되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2018년으로부터 따진다면 이 지구의 역사를 약 6000년 정도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진화를 사실로 이제 가정한 그 이론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교육들은 우주의 탄생부터 지구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엄청난 연대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제시하는 것이 나름대로는 과학적 조사를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성도들이나,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막 이 학교에서 진화론에 근거한 과학을 배워가는 이런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당장 뭐 주일날과 학교가 완전히 충돌을 일으키는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연대기적으로 살펴가는 그런 입장에서 성경의 가장 이 처음 주제고 서론이고 시작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있고 왜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빠졌는지가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이해하게 하는 이 창조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이 불안해지면 뒤로 갈수록 모든 게 다 꼬여서 믿어지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 과학적인 어떤 변증을 위해서 적힌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이 진화라는 것에 대한 이 이론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의 주장이 과연 정말 과학적이고 정말 온전하냐, 아니면 헛된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꾸로 살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살펴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성경은 창세기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하지는 않지만 이 성경의 기록들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과학의 이 개념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창조와 대치되는 그 주제인 것 같은 이 진화론에 대한 언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세상은 자신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창조냐, 뭐 진화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이 지구의 역사는 아주 젊습니다. 한 6천년 정도죠. 사실 6천년이 작은 시간은 아니지만 하도 뭐 46억, 뭐 380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젊어도 너무 젊은 시간이죠. 어쨌든 이 젊은 지구냐 아니면 진화론이 말하고 있는 늙은 지구냐 하는 싸움이 이제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는 세상과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고 또 어려서부터 학교에서는 우리가 진화론적인 그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통해 창조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청소년들조차 이제 헷갈리는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세상 밖의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주장을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게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바르게 이렇게 창조에 대한 어떤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적어도 세상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그릇된 것들을 이런 것이다 가르치질 않다 보니까 이 한국 갤럽 연구소에서 조사한 2014년에 창조를 진리로 믿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59%가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100%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60%만 창조를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그 전에 1984년도에 이 조사, 그때는 80%가 믿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30년 만에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 창조에 대한 믿음이 점점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믿음.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은 믿는데 뭐 창조나 심판은 못 믿는다는 식, 이런 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 힘들었던 이유들을 우리가 잘 보면 전도가 힘들어지고 점점 이 세상이 이 말씀 안에서 자꾸 벗어나는 그 이유들을 보면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진화론이 마치 온 세상이 탄생한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배워왔던 그런 세속적 세계관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는 뭐 창조과학회 뭐 유능한 우리 교수님들의 강의도 많이 있고 제가 뭐 우리 사이트에도 지금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 꼭 보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교회 강단에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가면서 적어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눔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런 분들이 오셔서 세미나를 할 때만 듣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강단 속에서 이런 사실들이 선포되어지고 검증되어지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창조론을 지금 이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진화 가설에 관련된 이런 자료들을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화론은 크게 소진화와 대진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진화라는 것은 어떤 한 종, 어떤 종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적은 그 변이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 부모님 밑에서도 우리가 다른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뭐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대진화라는 것은 같은 종 안에서 새로운 종으로 변화가 돼서 점점 더 고등 생물로 진화된다라는 그런 이론인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진화론 중에서 같은 종 안에서의 변이, 다시 말하면 소진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 유전학과 뭐 분자생물학 이런 것에 의해서 사실로 판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건 이런 건 뭐 창조론,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위배되거나 갈등을 일으킬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아메바로부터 시작된 진화가 점점 고등생물로 진화돼서 최종적으로는 인간에게까지, 인간을 넘어서 이제는 더욱 진화된 새로운 생물에게로 끊임없이 진화한다라는 이 대진화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가설은요, 일단 창세기 1장에서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것과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생각과 반대되는, 성경과 반대되는 이 가설이, 이 진화 가설이 학계는 물론이고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종교계 안에 유신 진화론으로까지 이제 영향을 미쳐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믿습니다고 말하는데 이 믿습니다 말하는 개념이 너무 다른 것들을 보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화론자인, 그래서 유신 진화론자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타당한 믿음을 갖고 있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보통 과학에서 어떤 가설이 정해지면 그것을 증명해야 사실로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뭐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진화론, 이 진화가설은 발표된 지 지금 16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적인 실험과 여러 가지 뭐 증거를 통해서 증명되지 못했던 그런 이론인 거죠. 가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160년 동안 증거가 안 됐다면 이건 분명히, 아, 이거는 그냥 믿고 싶은 거구나. 그렇게 보면 그냥 하나의 종교가 되든가, 아니면 이건 거짓 이론이고 160년 동안 증거가 되지 않은 잘못된 것으로 폐기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도 폐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진화론들이 발표했던 그 많은 진화 이론이 시간이 갈수록 누구에 의해서 자꾸 아니라는 게 증거가 되냐면 같은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초창기의 진화론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장 라마르크라든가 찰스 다윈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말했던 그 원시 진화론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 말을 근거로 연구하고 고민하던 그런 사람들, 새로운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 진화 가설은 어떤 가설이 나오면 학계의 비판이 일어날 때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게 드러날 때마다 이게 뭐 학문이 발전하는 건 이렇게 발전하는 거야 라는 걸 미명하에 새로운 이론으로 끊임없이 얼굴을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느 가설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 실패를 하면서 경험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160년이 될도록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이상한 거죠. 근데도 이상하게 이 진화라는 핵심 주제는 놓지 않고 틀렸다고 말하면서도 그것보다는 이런 거다, 결국은 진화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 진화론, 그렇게 따지면 20세기 진화론, 그러니까 20세기면 1900년 초 아닙니까? 그때로 따지면 다윗이 이 진화론을 발표한 지 40년 정도 후부터 계속적으로 대체 진화론들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뭐 신다윈주의, 그 다음에 뭐 정향진화설, 집단유전설, 현대종합이론, 단속평형설, 뭐 분자진화설, 형질발현단계설, 뭐 이름도 부르기 힘든 이 대체가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람의 시작을 알고 우리의 이 끝을 알려면 거꾸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역사를 그냥 거꾸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세상엔 없어요. 오직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되는 한 사람이 누군가를 알면 되는 건데, 그리고 성경 창세기는 이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걸 믿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진화론이라는 가설 하나가 어떤 물꼬를 터뜨렸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엄청나고 다양하게 증명도 되지 않는 복잡한 이론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을 해도 결국 그 시작은 뭐예요? 창조가 아닌 우연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성경 믿고 싶지 않다,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거기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일단 생명 발생에 관한 가장 오래된 그런 어떤 진화적인 주장은 자연 발생 가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2300년 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이 가설을 제시한 건데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가설은 생명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무생물로부터 저절로 생겨난다 그런 주장이거든요. 심지어 활력에 의해서 흙에서도 우연히 생명이 생겨날 수 있다까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862년에 프랑스의 루이 파스테르가 실험을 통해서 생명은 우연히 자연이 발생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존재하는 생명으로부터만 생물로부터만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면서 이것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죠. 생물 속생설, 생물 기원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과학사회에서도 이런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1595년에 현미경이 발견되거든요. 그 이제 1700년경에 네덜란드 사람 하나가 이걸 통해서 미생물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도 보면 뭐 아메바라든지 뭐 박테리아라든지 뭐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단순한 생물에 대해서 1862년 지금 말씀드린 파스테르라는 사람을 통해서 더 밝혀지기 전까지 사람들이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크게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몇몇 학문하는 사람들 외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해서 물이 있고 뭐 영양분이 있거나 뭐 거기에 열이 가해지거나 어떤 충격이 있거나 전기가 가해지거나 뭐 스파크가 튀거나 벼락이 치거나 그러면 우연히 생명이 생길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유전공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이 박테리아가 절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집니다. 생명체의 기본 물질은 단백질인데 이 박테리아 한 마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의 종류만 약 2800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백질이 순서에 맞게 배열이 돼야만 이 박테리아 한 마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여러 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80종 이상의 아미노산 중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표준 아미노산은 한 20개 정도거든요. 근데 인간의 몸 안에서는 만들어지는 게 한 12개 종류고 나머지는 밖에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든 필수 아미노산으로 먹어야 되는 게 8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종의 아미노산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단백질 종류를 수학적인 방법으로만 계산을 하면 80에 80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다시 박테리아 한 마리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2800가지가 지금 말한 게 선택적 조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80에 80승. 이거는 뭡니까? 1.7668470647 이렇게 가는 거예요. 0이 152개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서 바이러스 한 마리 생성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절대 어떤 거예요?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 없이는 설명하려면 아주 복잡하고 절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요즘에야 무슨 슈퍼컴퓨터 같은 것들이 생겨서 그나마 조금 우리의 설명을 돕고 있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설명조차 복잡하고 절대 간단하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우연하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학으로 포장한 이 진화, 이 진화라는 명목하에 우리는 완전히 우연, 그것도 발생할 일이 거의 없는 우연을 크게 믿고 있는 거예요.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발견하는 일에 정말 좋은 툴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가 과학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추론을 합리화시키는 데다가 이 과학을 갖다 들이사용하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냥 샤머니즘적인 그런 우상들은 오히려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아는 게 드러날 수 있지만 이거를 과학으로 증명해놓은 이 잘못된 이 논리는요 미신보다 샤머니즘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샤머니즘은 우리가 속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이거는 과학으로 설명을 해놓으니까 이게 진짜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으니까 이거는 웬만한 미신보다 더 무서운 미신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뭐가 됐다 이런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연 발생설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우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테리아 한 마리도 우연 속에서 영원 무궁이 기다려도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의 몸은 이 박테리아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고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이 얼마나 정밀한지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몸의 세포수도 못 세는 거예요. 다 성장한 성인의 세포수가 60조 개라고 하거든요. 60조? 그러면 30년 정도 자란다고 후하게 쳐도 1초에 도대체 몇 개씩 이게 만들어져야지 60조 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다 모여도 결국 이 세포 하나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이 세포는 또 얼마나 정밀합니까? 한 세포의 크기가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게 만 마이크로미터가 1cm 정도에 해당이 되니까 이게 잘 상상이 가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 자판에 이 글씨 크기를 10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 점 하나 딱 찍어놓고 그 점을 1000분의 1개로 쪼개낸 게 이게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이 작은 세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생명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세포막이 있고 세포질이 있고 리보솜, 뭐 리소점, 뭐 소포체, 미토콘드리아, 뭐 핵. 그 핵 안에 있는 염색사를 일렬로 뽑아내면은 1m74cm가 나온대요. 그 작은 점보다 더 작은 곳에 완벽한 인간의 설계도가 입력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걸 찾아내는 인간도 대단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인간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이 과학은 하나님이 정말 이 믿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고 얼마나 완벽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는데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그걸 또 거꾸로 미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저절로 생겨날 확률은 구할 수도 없어요. 구해지지가 않아요. 뭘 슈퍼컴퓨터가 얼마큼 이제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과거에는 에러가 났어요. 에러 모르겠다면 에러를 내버리는 거예요. 컴퓨터도. 그래서 우연 발생 가설이라는 것은 이 아무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궁색해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체가 우연하게 발생한 것은 한 번만 발생했다. 또 그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가설에 그것도 증거가 안 되니까 추상적이고 망상적인 또 다른 가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좀 과하게 말하는 거긴 합니다. 나름대로는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자꾸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거긴 해요. 지난주 나눈 것처럼 진화론은 이건 과학도 아닌 이 빗나간 가설인데도 계속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 그 뒤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어떤 나쁜 의도를 가졌다는 것보다는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게 확실하다고 봅니다. 사탄의 음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빙자한 미신인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연이라는 발생도 되지 않을 것들을 신으로 믿고 있는 그런 짓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신념을 넘어서는 이건 미신입니다. 샤머니즘보다 더 무서운 미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가 미생물을 믿겠다. 내 조상이 원숭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죄의 극치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우리 입을 통해 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이라는 사람들도 다 보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걸 다 안 믿겠다. 그게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자연 발생설은 이건 맞지 않는다는 이론이었고 두 번째는 점진적 진화가설, 뭐 개통점진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진화는 천천히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지층이나 뭐 그런 화석들을 보고 이거를 증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면 그냥 갑자기 원숭이에서 사람이 쫙 변화된 게 아니니까 중간에 무슨 단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 그래서 여러 가지 화석 자료들을 뭐 계속 제시하고 뭐 2015년에도 드디어 이 잃어버린 고리를 찾았다 막 뉴스에 뻥뻥 터뜨리고 막 나이지리아에서 뭐가 나왔다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조용해요. 그렇게 해서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이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저런 그 이 원숭이부터 쫙쫙쫙쫙 변해서 사람으로 딱 가는 것까지 저런 게 발견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체로 보면은 그 이빨 하나, 뼈다귀 하나, 뭐 두개골에서 여기 뒤통수 하나 이런 거 가진 다음에 사람이 상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진화론의 증거, 그 세대별 변화를 보여주는 그 곳이 딱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런 책이에요, 책. 사람이 그린 거기에만 있지 실제로는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석에 대한 건 다음 주에 계속 살펴갈 겁니다. 자, 아무튼 문제는 점진적 발생설대로 하면 지금도 어쨌든 진화가 뭔가가 계속 돼야 된다라는 게 되는데 뭐 그러면 지금 뭐 좀 더 우리 인간보다 다르게 보이는 사람 아니면 좀 더 덜 진화돼서 원숭이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진화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하죠. 뭐 중단은 뭐가 중단입니까? 진화가 시작된 적도 없는데. 원리상 그 물리학적으로 뭐 화학적으로 열역학적으로도 진화가 될 수 있는 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속 평행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종이 나타나면 그 종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화 없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이 그 안정된 평형 상태로 있으면서 거의 진화가 안 되다가 갑자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면 빙하기, 뭐 운석 충돌 이런 게 생기면 그 평형 상태가 확 깨지면서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진화를 하던가 아니면 소멸한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야. 계속 이거는 조사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화가서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할수록 계속 이런 식입니다. 그 과학에서 스스로 부정되어지고 또 새로운 이게 아닐까? 저게 아닐까? 계속 이런 식으로 대체 가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확인도 안 된 걸 교과에서 해놓고 애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론을 똑바로 같이 가르치든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돌연변이 가설이 있습니다. 뭐 돌연변이에 의해서 변이가 축적돼서 진화가 됐을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뭐 이런저런 이론들은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잘 증명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까지 뭔가 놓지 못하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 이론 중에 하나가 돌연변이 가설이거든요. 돌연변이가 있는 건 사실이죠. 지금도 가끔씩 돌연변이 같은 게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그 빈도수가 굉장히 희박한 거예요. 자연계에서 돌연변이라는 게 약 10만 분의 1 확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돌연변이설은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 나오면서 이제 더 설명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은 1865년, 그러니까 1859년에 종의 기원이 발표됐으니까 불과 한 뭐 한 6년, 5, 6년 안에 발표된 건데 그때 사람들은 전부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론에 빠져 있었어요. 나중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적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이게 결국은 주장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습게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변이의 형태를 보면 이 돌연변이 같은 경우 해로운 쪽으로 나왔지 돌연변이가 돼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엑스맨이 막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변이가 나왔어도 건강하고 신체 조건이 더 좋고 그런 쪽으로 돌연변이가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약하거나 결핍되거나 없어지거나 변형되거나 휘어지거나 그러니까 열성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월한 돌연변이가 저 영화에서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인간처럼 이런 놀라운 존재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우리 이렇게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이 영화 같은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돌연변이설 또한 뭐라는 거예요? 결국 억측이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봐도 이거는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다윈이 말하기 전에 나왔던 주장이에요. 이거는 장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생물에는 원래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호주에 와서 이 날씨에 지금 적응해 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주 사용하는 그런 어떤 기관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거는 태화해서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져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린의 목이 그렇게 길어진 게 원래 긴 게 아니었는데 땅에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높은 걸 먹으려고 목을 쫙 늘리다 보니까 이게 목이 쫙 길어져가지고 그렇게 변했다. 이런 학설이에요. 하지만 이게 후천적으로 획득된 형질은 유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이 근육질 남녀가 이렇게 있어요. 이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딱 낳더니 이렇게 알통이 빡 생긴 애가 나오냐. 그런 게 아니에요. 멀리 보지 않고 우리가 봐도 우리 쌍꺼풀 수술하거나 뭐 수술한 다음에 결혼을 애를 낳더니 애가 쌍꺼풀이 멋지게 해서 나오던가요? 아니죠. 애를 보면 엄마든 아빠든 어떻게 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용불용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말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분명히 용불용설도 과학적 검증이 없을 때는 그럴듯하게 그냥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였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연 선택설. 이게 이제 그 이 다윈이 주장한 건데 이 생존 경쟁 사회에서 이제 강한 놈하고 환경에 어쨌든 끝까지 적응한 그런 존재만 남는다. 그래서 약자는 도태되고 그러다 보니까 강한 암컷이 남아서 강한 수컷과 만났더니 뭐 우량정이 뭐 출산이 돼서 점점 좋게 진화됐을 거다.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이런 주장 때문에 뭐 적자 생존이니 약육강식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 이 내용을 그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 이 저술을 해서 이 자연 선택설이 지금까지 진화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짬뽕으로 요즘엔 이 진화론이 다 짬뽕돼 있거든요. 종합돼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돌연변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자연 선택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아져가지고 지금 이래저래 막 짜 맞추고 있는데 끝까지 남아 있는 게 돌연변이설, 이 자연 선택설 같은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세상에 그럼 강한 것들만 살아남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강한 것들만 살아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속을 보십시오. 토끼가 많습니까? 사자가 많습니까? 에? 고양이가 많습니까? 쥐가 많습니까? 여러분 강하다고 남고 약하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강한 것들은 새끼도 잘 못 낳고 나도 잘 못 길러요. 사자는 뭐 새끼를 한 네다섯 마리 낳는데 그중에 그냥 한 마리 정도가 장성해서 어른 사자가 되는 거죠. 악어 같은 경우도 50개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3분의 2는 다 죽고 태어나서도 거의 다 죽고 한두 마리 정도만 생존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자가 너무 강해서 거기다가 생쥐처럼 번식력까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세상에 약한 것을 다 잡아먹어버리면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남으니까 또 자기들 중에 약한 것만 다 잡아먹고 그럼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싸우다가 멸종하지 그게 이 번성하고 새로운 종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 선택설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뭐예요? 많이 의심이 가요.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지금 160년 동안 이걸 붙들고 뭔가를 만들어내겠다고 요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렇게 진화론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여러 확인되지 않은 이 가설들을 가지고 마치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그렇게 과학이라는 옷을 입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 이건 진리야, 이 말은 맞아 라고 가설이 아니라 이게 진짜 이론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목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이론의 가설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추상화된 그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 실험을 해야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처음 생각해낼 때도 그게 나쁜 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조사를 하고 했을 때 이게 언제 어디서나 누가 어떻게 몇 번을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이게 과학적 사실이다 그렇게 해서 가르쳐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진화론은 160년 동안 계속 번복되는 가설들만 나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니까 더 기묘한 소리들을 해요. 저도 지금 여기까지 아느라고 머리가 뽀개지겠는데 더 알아야 되는데 막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많아요. 그때는 정말 우리 전문가 되신 분들을 좀 모셔놓고 같이 듣는 기회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설을 수립했다는 건 나쁘지 않죠. 진화론. 그러면 그 실험을 통해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느냐? 아니, 160년을 시간을 줬는데 그게 증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라고 부르는 것도 저는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자꾸 제가 설교 속에선 진화가설이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가설이 이렇게 너무나 이 증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 또 그런 또 아니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이 자연법칙, 과학법칙, 그러니까 물리학적 법칙을 봐도 그래요. 열역학 제2법칙, 이게 에너지 감소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말로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쓰든 쓰지 않든 어떤 거든 간에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새거가 되는 게 아니라 무질서도가 증가해서 점점 헐어져 간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된다면 중고 노트북 딱 하나 사놓고 놓으면 한 1년 정도 묵히면 아주 새 걸로 싹 바뀌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최고로 비싼 거를 막 최고의 돈을 주고 사놔도 1년 뒤에는 그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새 거를 사놔도 10만 년만 방치해두면 먼지만 남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질서가 더 좋아지고 막 이렇게 뭐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질서해지고 낡아져 간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에너지, 그러니까 바람, 비, 더위 이런 거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더 빨리 낡아진다 그 얘기예요. 그 자연계에서 모든 물질은 가만히 놔두면 아무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아도 에너지 감소의 법칙을 따라서 이 과학법칙을 따라서 이 자연법칙을 따라서 어떤 거예요? 푸석푸석해진다. 그게 물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뭐 어떻게 되냐, 태양도 식어버리고 지구의 자정력도 공정력도 떨어지고 결국 이 세상이 우주 어디에도 에너지를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게 지금 과학이 밝혀낸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열 평형 상태가 돼가겠죠. 그래서 어디서 어느 쪽으로도 에너지가 흐르지 않는 아무 곳에서도 에너지가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진화론하고는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이런 물리학적 이론을 통해 봐도 자연계에서 절대로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을 볼 때도 뭐예요? 창조가 맞다는 거죠. 진화론은 처음에는 아무런 질서도 없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질서가 생겨서 막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막 이 생물이 막 아메바가 막 뭐 이런 이렇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뭡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완벽한 질서가 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질서가 붕괴되고 처음의 모습을 잃고 점점 망가져 왔다.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 끝날 거다. 너무 정확한 이 자연과 과학이 말해주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본다면 창조가 오히려 더 어떤 거예요? 논리적이고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 진화가설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또 정확히 말하면 비양심적인 거예요. 이건 이상한 미신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이게 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진화론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 내용을 지금 몰라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몰라서 그런다면 비양심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지금 증거가 된 이젠 더 이상 아니라고 인정해야 될 때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비과학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너무도 쉽게 누구라도 듣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야 미신과 신화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로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적 설명을 하지 않지만 그 사실을 과학적으로 추적해 볼 때 오히려 훨씬 과학적이고 이 과학을 통해서 이것을 창조해낸 그 창조주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무슨 이거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지적설계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가 외계인일 거다. 우리보다 훨씬 발달된 그래서 외계인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을 놓고 보아도 보면 볼수록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라고 말씀했어요. 종류대로 내라. 여러분 사람들의 이해와 논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할 때는요 모든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사탄이 슬쩍 거짓말 한번 던져서 의심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이 인류가 이 신락원을 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지금의 이 상태로 됐던 것처럼 사탄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그럴까? 라는 것을 집어넣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만나서 이 세상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과학적 사실로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성경 어디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모든 게 타당하니까 믿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은 그냥 진화론을 믿으세요. 여기는 없어요. 이상한 유신 진화론 같은 거 그런 거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알고 이해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런 말을 하지?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더라.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나 다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선배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놀라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사람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신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서 여러분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놀라운 건축물을 만든 결국 그 인간들,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승리된 그 기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진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는 다음 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